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 후서와 구약 여호수아서입니다.
2장.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몰래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까지 부인하여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앞당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부끄러운 생활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꾸며낸 이야기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속여 빼앗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결코 헛된 위협의 말씀이 아닙니다. 파멸은 잠들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셔서 어두운 구렁텅이 속에 가두셨습니다. 그들은 심판 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때에 살던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던 노아와 그의 가족 일곱 사람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여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두 성읍을 잿더미로 만드셔서 앞으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닥칠 일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자들의 방탕한 행동에 크게 시달림을 받던 의인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의인 롯의 영혼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그들의 무법한 행동에 괴로워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주님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날까지 가두어 둘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심판날에 그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특히 죄에 물든 본성의 더러운 정욕을 쫓는 사람들과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뻔뻔하고 교만하여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천사들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 살다가 잡혀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헐뜯어 욕합니다. 그러다가 그들도 짐승들처럼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인 자들로 여러분과 같이 앉아 잔치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자신들의 방탕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음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죄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무리입니다. 그들은 곧은 길을 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이 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발람은 악한 일을 하고 받은 싹스를 사랑한 자입니다. 발람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나귀에게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의 목소리로 이 예언자에 미친 것을 막은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물이 나오지 않는 셈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깊은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이제 막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육체의 음탕한 욕망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은 자기들도 썩은 습관에 매여 있는 종들입니다. 정복을 당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를 정복한 것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세상의 부패에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그 부패에 말려들어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 처음보다 더 나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의롭게 되는 길을 배워 알고도 자기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에 등을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길을 아예 몰랐던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꼭 들어맞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는 씻어 놓아도 다시 흙탕에 뒹군다.
고난 내 영혼 변실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복궁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여호수아기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이나 남아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셔.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일곱 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일곱 몫으로 그려서 실로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간지방을 지나 베다웬 광야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베델이라고도 부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베돌은 남쪽 산간지방으로 지난다. 그 경계선은 또 남쪽으로 베돌은 맞은쪽 산에서부터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다손의 성읍인 기랏바알, 곧 기랏야아림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기랏야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넵도와 샘의 수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쪽 산기세리로 내려가고 다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여보스 남쪽 비탈을 지나서 엔로겔로 내려간다. 그 경계선은 다시 북쪽으로 나아가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둠민 비탈 맞은편의 글릴롯으로 나간 다음에 루벤 아들 보안의 돌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쪽의 비탈까지 내려가 아라바에 이른다. 다시 북쪽으로 베도글라 비탈을 지나 요단강 남쪽 끝, 곧 요단강 물을 끌어들이는 사해 북쪽 어귀가 그 경계선의 끝이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의 사방 경계선이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와 베도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베다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 이렇게 열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바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부엘과 다할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에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랏 이렇게 열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구태여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체로서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지체들의 교제와 역할이 있을 것이고 피상적인 어떤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이며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성장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지체는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며 서로 얽히고 설킨 채로 담벽을 구성하는 돌들과 같고 물에 치는 그물과도 같은 겁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서로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보호하는 울타리라고 하는 데 있어 첫 번째는 불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라고 12절 했는데 세상적인 불신의 풍조에 휩쓸려 믿음이 흔들릴 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이를 재빨리 파악하여 불신의 늪에서 함께 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서로의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믿음에 있어서는 비극입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도 역시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법 없는 자들,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이끌려서 유혹되고 이끌려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세상은 완악하고 완고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굳어지는 것들,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굳어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울타리에서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히브리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당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다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앞에서도 역시 인용을 했던 말씀입니다. 죄는 최고의 끈질긴 요령꾼이요 어둠의 사냥꾼들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은혜에서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기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자. 물론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조차도 미혹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만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이럴 때 역시 다른 지체가 이를 경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지 돌짝밭 같은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경고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우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격려하고 용기를 갖도록 자극하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는 것도 격려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서로와 격려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른 형제가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용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와 같이 용서하는 서로의 관계가 될 때 견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격려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만남에 등한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개인주의에서 그렇습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 그날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이고 모임을 폐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더불어 같은 신령한 체험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체험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서로에게 풍성히 거해서 상대가 이 말씀을 하면 나는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역시 같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통과 짐 그리고 필요를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당부합니다. 영적인 짐이든지 육적인 짐이든지 물질적이든지 교회 속에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어떤 죄와 허물을 내어놓아도 그것이 흉이 되지 않고 소화되어 질 때 비로소 지체의식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허물들이 수근거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교회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죄 많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드린 사람들로 삼아주셨다면 우리 또한 서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타라. 사랑으로 종노릇 타는 데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참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는 위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더불어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방입니다. 서로의 답답한 문제를 두고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속에 자연스럽게 행해진 것들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고 다시 조금 나아가서 4장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부터 핍박을 유대인들로 심하게 받는 까닭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맺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교회는 격려하고 용기를 갖도록 자극하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교회는 더불어 같은 신령한 체험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고통과 짐 그리고 필요를 나누는 사랑의 방입니다. 교회는 더불어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방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이 세상에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길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길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마을을 두루 찾아다니며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기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저자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모두가 저놈을 구세주로 알게 되겠는걸? 제사장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다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라! 제사장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들은 예수님이 설교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호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을 했습니다. 호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제사장에게로 그냥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은 호위병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는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호위병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만큼 훌륭한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을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아니, 너도 그놈 편이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약이 바짝 올라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유대교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으므로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앞잡이를 보내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예수여,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좋다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대답하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화폐에 새겨진 얼굴이 누군지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내민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거야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보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오.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더욱더 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자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럴듯한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잡아 가둘 궁리만 했습니다.
옳지. 예수라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지?
어디 그뿐인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버린다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행의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차츰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마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다야, 간단한 문제를 갖고 무슨 고민을 하니? 예수를 팔면 되잖아.
뭐? 예수님을 팔아?
그래.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면 돈도 많이 벌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
마귀의 유혹에 빠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낼 테요?
대제사장들은 매우 기뻐하며 은돈 30개를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유월절에 조용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는 유다를 만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뺨에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자 같이 온 무리들이 와락 달려들어 예수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가려 하자 베드로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야단치시며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붙들려갔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만이 몰래 뒤따라와 그 집 마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예수와 한패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도 아저씨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난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틀림없어. 글쎄, 나는 그를 모른다니까.
그때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네 나라 사람들이 널 내게 넘겼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그렇다. 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난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에 그를 놓아주려 하는데 어떻겠느냐?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군중들은 한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 십자가!
빌라도는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아무 책임도 없다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등이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빨간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놀렸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뒤늦게 정신이 든 가룟유다는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는 생각 끝에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돈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돈을 다시 돌려주겠소.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팔았소. 이미 늦었어. 그건 네 문제야.
하며 대제사장은 유다를 조롱하였습니다. 유다는 돈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던 예수님이 지쳐 쓰러지자 군병들은 채찍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안 되겠군. 누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겠어. 너, 이리 와.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마침 그곳을 지나며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병들에게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해골 골짜기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때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명이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또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우리가 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분은 옳은 일만 했어. 예수님, 절 기억하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나무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유대인의 왕 예수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낮 1시가 되자 갑자기 사방이 컴컴해졌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스펀지 같은 해융에다 신 포도주를 잔뜩 적셔서 막대기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약간 맛보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신 후 머리를 떨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군병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군병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찔린 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의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종이시여, 예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고운 세마포로 싸서 동굴 무덤에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간 후 사람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 동굴을 막고 3일 동안 파수꾼을 세우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라. 빌라도는 파수꾼을 세우도록 곧 명령했습니다. 창을 움켜쥔 군병들은 밤늦도록 동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괜히 우리만 밤잠도 못 자고 이 고생이잖아?
그때 동산이 흔들리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동굴 입구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파수꾼들은 기겁을 하여 벌벌 떨다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 여자, 즉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시체가 썩지 않는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자리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있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여라.
여자들이 놀라고도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여자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잘 있었느냐? 두려워 말라. 어서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후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가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제자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홀연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나는 영혼이 아니니 이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고 믿도록 하거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